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지원 아래 이란에 대응한 중동 방공연합을 구축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20일 밝혔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이 프로그램은 이미 작동 중이며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려는 이란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간츠 장관은 지난 1년간 나는 미 국방부와 미 정부 파트너와 함께 영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이란의 공격을 이미 저지했고, 다음 달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문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아랍권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9일 자국 국경 내에서 진행한 미사일 요격 실험이 예상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시험 발사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이번 실험은 방어적 성격으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요격 시험 발사는 여섯 번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2010년 시험 발사를 했다고 처음 발표한 이래 2013년, 2014년, 2018년, 2021년 한 차례씩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실시한 미사일 요격은 적의 탄도탄을 중간에서 탐지해 지상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한국 공군은 20일부터 대규모 공중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은 24일까지 도발 원점을 응징 타격하는 공중 종합훈련을 시행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F-16, KF-16, FA-50, F-42, F-5 전투기와 E-737 항공통제기, CN-235 수송기 등 항공기 70여 대가 동원됩니다. 훈련은 적의 침투를 가정해 아군인 블루에어와 가상 적군인 레드에어로 나눠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기습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 공군의 단독 공중 종합 훈련입니다. 한국 공군은 2018년부터 이 훈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5년 만에 훈련을 공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더큰 적대 행위를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공개한 화상 연설에서 내일은 진정으로 역사적인 한 주가 시작된다며 우리의 유럽연합, EU 후보국 지위에 대한 답변을 듣는 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회원국 후보 지위를 권고했고, EU 정상들은 이번 주 이와 관련해 정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점령자들이 자포리자 지역에서 하르키우 방향으로 병력을 집결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연료 기반 시설을 다시 공격했고 연료 상황을 악화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이 의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19일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과 연정 파트너가 577석을 뽑는 총선에서 총선 전 345석보다 줄어든 245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치러진 결선 투표는 지난주 577명의 의원을 뽑는 1차 투표에 이어 진행됐으며 주로 극좌파들로 구성된 연합이 131석을 차지해 제1야당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로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자신의 의제를 이행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4월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패했던 마리 르펜의 국민연합은 기존 6석에서 크게 늘어난 89석을 얻었습니다. 이란은 핵합의 당사국들과 좋은 거래에 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 카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TV로 방영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2015년에 체결된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회담을 교착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티브 자데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오늘이라도 좋은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빈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핵 합의 협상 타결 소식이 임박했다고 전해졌지만 미국과 이란이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핵 비확산 담당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된 지 석 달 넘게 지났지만 실제 행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 정부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는 입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한때 함경 북부,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핵 비확산 담당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쉐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오는 8월 1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재검토 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쉐인먼 대표는 미국 군축협회가 발행하는 오늘의 군축 6월호 인터뷰에서 NPT 재검토 회의가 북한을 다뤄야 하며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리 모두 매우 우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쉐인먼 대표는 이어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의 문이 열려 있으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말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이 제안에 응하길 바라며 NPT 재검토 회의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NPT 재검토 회의는 또한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거듭된 위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쉐인먼 대표는 또한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는 국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쉐인먼 대표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생긴 결과도 주목해야 한다며 NPT 조약의 탈퇴 조항을 남용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년 전 탈퇴를 선언했을 때 NPT 가입국들은 탈퇴 남용을 막기 위한 단 하나의 조치에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최소한 우리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국제법에 따라 각국이 조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쉐인먼 대표는 조약을 탈퇴한다고 감옥 탈출 카드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는 탈퇴 남용의 사례이고 이번 재검토 회의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쉐인먼 대표는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NPT 체제에 심각한 도전들이 있었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얻고 북한의 핵 증강이 계속되면 다른 국가들도 조약을 탈퇴하고 자체적인 핵무기 능력을 갖추길 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쉐인먼 대표는 또한 16일 미 국무부 공식 블로그 딥노트에 NPT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핵심적인 도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NPT가 채택된 뒤 50년 동안 군축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 국제체계의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현존하는 핵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계속된 핵 군축 거부, 북한의 핵 증강 결의, 격동하는 중동을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쉐인먼 대표는 이 모든 상황은 NPT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며 NPT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재검토 회의에서 미국의 주된 목표는 NPT 조약에 대해 최대한 폭넓은 재다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PT 재검토 회의는 당초 올해 1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연기돼 8월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열립니다. NPT 재검토 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의 협의체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취득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1968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뒤 1970년 3월 발효돼 현재 19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된 지 석 달 넘게 지났지만 실제 행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미 압박 차원에서 핵실험 필요성은 갖고 있지만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으나 올해 초 3번 갱도 복구에 나서면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국방부는 3월 11일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일부에 복구로 추정되는 불상 활동이 식별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5월부터는 3번 갱도 복구는 마무리 단계이고 지도부 결심만 있으면 한두 주 내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이달 초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밝혔고 최근엔 풍계리 4번 갱도 인근에서의 활동도 포착되면서 4차 핵실험 전망이 본격적으로 나오던 2014년 당시와 유사하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2014년 초 전선 설치와 매설 등 풍계리 활동을 연일 공개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했으나 실제 핵실험은 2년이 지난 2016년 1월 6일 단행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핵실험 준비 동향을 외부에 노출하면서도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제사회에선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 4월 김일성 주석 생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일 순방, 6월 노동당 전원회의 등 각종 이벤트와 연계된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지금은 오는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7월 미국 독립기념일을 계기로 한 핵실험 감행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미국의 대응 움직임을 긴박하게 만들었다며 세계적인 관심도를 높이고 미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를 거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하는 데에는 복잡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전술 핵무기 완성을 위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는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 추가 핵실험은 기술적 필요보다는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정치적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 박사는 경제난 심화로 현 대치 국면의 장기화는 북한으로서도 큰 부담이라며 북한은 핵실험을 기술적 완성에 초점을 맞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의 시험 발사와는 달리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기 위한 압박 카드로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고민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하느냐 아니면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 동력으로 협상을 하느냐 그 고민에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핵실험으로 미국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아예 판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한 당국의 긴박하고도 강력한 대응이 북한이 핵실험 도발 시점을 고민하게 만든 요인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미한 당국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함으로써 북한이 노리는 핵실험 충격 효과가 반감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이와 함께 최근 괌 해상 등지에서 미군이 핵추진 항공모함 두 척과 강습 상륙함 한 척 등을 동원한 대규모 용감한 방패 훈련을 진행했고 괌과 일본 가네다 기지에 B-1B 폭격기와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 자산들을 전개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크게 높인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전화기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일은 도발에 대해서 한미의 군사적인 협력적인 모습이 더 공고해지고 있으니까 과연 북한이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제 얻을 게 뭐냐는 이제 셈법이죠. 다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로 북한이 외교적 실리 차원에서 핵실험에 나설 동기가 약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북한이 정치적 계산만 한다면 핵실험과 같은 정치적 파장이 큰 도발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함께 압박하는 경우 양국의 협력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위기 지수를 높임으로써 미중 간 틈을 벌려놓을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 얻을 게 생기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미중이 협력해서 북한을 배제시키거나 고립시키는 거기에서는 이제 미중의 협력을 깨기 위해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으로 핵실험을 할 필요성은 더 적은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데 기술적 필요 요인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든 실험에 나설 정치적 목표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당면 목표인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편을 드는 현 상황에서 핵실험을 단행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 시점을 잡는 데 가장 큰 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추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BM 발사를 해서 3월 24일 모라토리움을 깼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고 이제 더는 북한 비핵화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 행위로서 좀 더 비중을 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최근 풍계리 4번 갱도에서 모종의 건설 활동이 관측된 데 대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도 미국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패를 쥐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위성사진을 근거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콘크리트 차단벽과 건설 자재가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SIS는 북한이 미래에 있을 추가 핵실험을 위해 2018년 불농화했던 이 갱도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노력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중훈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4번 갱도 움직임과 관련해 미한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 정부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는 입법에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오토 원비어법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원비어의 사망 5주기를 앞두고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원비어의 부모는 사악한 독재 정권에 내맡겨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며 환영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미의회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이 16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번 법안 통과는 원비어 사망 5주기를 며칠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공화당의 로포트먼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샤러드 브라운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지난해 6월 이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지 정확히 1년 만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말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8개월가량 상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제방송처에 향후 5년 동안 연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해 대북방송을 증대하고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방송처에 배정된 지원금은 대북방송 증대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의 디지털, 비디지털 수단 등 인터넷 자유 도구와 기술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 개발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 체제에 맞서기 위한 민관 협력을 모색하고 국제방송처와 그 밖의 다른 외부 매체를 접하는 북한 내 개인의 사생활과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 개발에도 지원금이 쓰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안 발효 180일 이내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포트먼 의원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선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보 검열로 인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북한의 진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North Koreans aren't getting the truth because information is censored. So it's very important to get whatever.
그러면서 북한의 진짜 뉴스가 유입될 때 일어나는 일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떠난 뒤 북한 정권에 대항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매우 많은 주민이 그런 정부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의 선전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의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충분한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bill has adequate funding to put in place the infrastructure that is now going to be necessary to effectively send.
그러면서 우리 상원이 힘을 합치면 북한 정권의 검열과 탄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초당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원비어의 죽음을 기리는 법안이 추진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의회는 2019년 말 원비어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법안인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법을 제정하며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등 해외 금융기관에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부과를 의무화했습니다.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는 17일 VOA에 우리가 오토를 묻은 지 5년이 됐다며 미 상원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사악한 독재 정권에 내맡겨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고 김정은과는 다르며 당신들의 고통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의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한국의 지원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고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17일 성명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유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지원과 관대한 기부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테흐스 총장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지역,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도 17일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구테흐스 총장에게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며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도 북한 코로나 상황을 계속 살펴보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사무총장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해 일각에서 유엔 무용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어떠한 잠재적인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을 직접 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한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은 11년째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와 관련한 고위험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해당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당시 결정에 따른 것이란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1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대량 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암호화폐 탈취를 위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해왔던 북한이 최근 들어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권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북한이 외화 획득 창구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섹트리오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신 다시 전통적 금융체계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 지난 2년간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 비디오 게임 회사, 암호화폐 거래 기업과 대체불가 토큰 등을 보유한 개인 등을 공격하는 등 다양한 암호화폐 탈취 활동을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북한이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체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4월에도 북한 해킹 조직이 은행을 겨냥해 이메일 피싱 공격을 펼쳤으며 유명 웹 호스팅 업체의 임시 웹사이트에 악성 문서를 올려놓고 피해자들에게 해당 문서를 열어보도록 유인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섹트리오의 연구팀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무료 위험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영문 이메일을 해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고 자신들을 아시아 리스크 그룹 소속으로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시아 리스크 그룹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90여 개 은행들의 자산 위험 수준을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대상자들을 회유한 뒤 이들이 악성 문서를 열면 악성 코드가 대상자의 컴퓨터에 유포돼 해킹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공격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과거 한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공격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확인됐으며 비슷한 방법으로 과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등 아시아 지역 최소 2개 은행을 해킹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자체 분석 결과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은행 등 전통적 금융체계에 대한 변칙적 사이버 활동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을 포함한 해킹 세력이 전통적 금융체계를 다시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으며 향후 이를 더 확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안보 분야 민간 연구소 발렌스 글로벌의 매튜 화 연구원은 17일 VOA에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며 북한은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이익 창출을 위해 새로운 분야를 해킹 대상으로 개척하려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ryptocurrency theft and gaining it is one means just to a broader objective of enhancing the regime's broader strategic gains. And I think that.
하 연구원은 다만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이미 국제적 금융체계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익명성이 장점인 암호화폐에 비해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방글라데시 은행 등 몇몇 은행을 해킹해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으며 은행권 해킹에 대한 적발이나 추적은 암호화폐 해킹 조사보다 훨씬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I believe in 2018 or 2019 when the United Nations panel of experts part of the 1718 sanctions committee first released one of their
매튜 화 연구원은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은행 해킹 추세는 단기적인 회기일 수 있다며 시장이 정상화할 경우 다시 암호화폐 해킹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또한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 창구를 물색하고 다변화해온 북한이 암호화폐 폭락을 계기로 다른 사이버 분야에서 자금 탈취 대상을 찾아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 제재를 주도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 자문관은 BDA 방식의 제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권교체 정책을 추구하진 않지만 북한 정권의 변화를 강제할 정책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드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국은행 세 곳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전문가를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애셔 선임 연구원님, 한국 박진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UN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는 방향인가요?
Sanctions are important, but they're not enough. I mean, there's going to need to be a wider range of actions to try to.
제재는 중요하지만 제재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면 넓은 범위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과 다른 전술적 작전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는 실제로 이란식 도구를 북한에 적용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도구인데요. 그 도구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활동을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돈을 훔칠 수 있는 역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큰 사안입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어떻게 자금을 대느냐는 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스탠튼 변호사님, 제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Well, it's true that sanctions alone are not enough, and I think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neglected parts.
제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재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시행하기 전에 기존 제재에 대한 집행 문제를 봐야 합니다. 2018년 중반 이후 제재 집행은 지난 10년간 보지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제재를 집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2021년 12월 이전까지 꼬박 1년을 아무런 대북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순입니다.
애셔 선임 연구원님, 실제로 미국 정부의 제재 집행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Totally agree. I mean, the verification and compliance of sanctions is almost non-existent in the entire U.S. government. We have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재에 대한 검증과 준수는 전무합니다. 우리는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치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심지어 알카에다, 헤즈볼라, 북한, 이란에 대해 그랬습니다. 이건 매우 큰 문제입니다. 50% 규정도 그렇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이 소유주를 변경해 제재의 주체가 49%의 통제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유권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주소를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 팩스 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사도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를 받는 많은 기관들, 이를테면 중국 북부 지역에 있는 제재 대상들은 현재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상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재 정보가 갱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There are three major Chinese banks right now that are subject to grand jury or Patriot Act.
현재 중국의 주요 은행 세 곳은 미국 연방 대배심 또는 애국법에 의거한 미국 지방법원의 소환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이후 계속 진행 중이죠. 기소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단지 이들 은행을 처벌하거나 기소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제재 위반을 하던 유럽의 은행들, 즉 미국의 동맹국 은행들에 보인 것과 같은 정치적 의지 말입니다. 이것은 정책 실패입니다. 미국법 집행에 대한 초당적인 정책 실패입니다. 중국 은행 업계는 미국의 자금 세탁과 제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사실상 면책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애셔 선임 연구원님, 미국 정부가 급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I think that there's a idea that coercive diplomacy is somehow a
강압적 외교가 국제 관계 속에서 다소 점잖지 않은 방법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방치했습니다. 은행들이 기소를 면하도록 했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를 피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외교를 다른 무엇보다도 앞세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주고받은 편지, 즉 우리가 러브레터라고 부른 것에 푹 빠졌죠. 제가 백악관에 한 조언은 김정은과 절대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링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등 제가 보좌했던 대통령 모두에게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제 말은 당신이 상대하지 말아야 할 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중국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Probably exactly the same way it played out since 2006 when we said almost exactly the same.
아마도 2006년 이후 봤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최대 압박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했고 지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미국의 은행 체계를 이용해 북한의 돈 세탁을 도운 중국 은행에 아홉 자리 숫자의 벌금이 매겨지는 걸 보게 된다면 최대 압박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미국은 물론 중국 업계가 미국은 진지하다고 믿을 것입니다.
애셔 선임 연구원님,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력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가요?
Well, in the wake of the designation of Banco Delta Asia in 2005 in September, which I led.
2005년 9월 방코 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때 저는 미국 정부에서 관련 부서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북한은 극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방코 델타 아시아는 리스보와 카지노라는 소규모 업체 안에 있는 작은 은행이었습니다. 스탠리 호가 운영한 카지노였죠. 그는 사망했지만 당시 중국 최대 범죄 조직인 삼합회의 파벌 중 하나인 14K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행에 중국 당국이 동결한 2,500만 달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그들은 저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평소 미국 정부와 직접 대화하지 않는 공안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 중국인민은행 총재와도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 우리는 중국 정부와 함께 여러 태스크포스에 관여했습니다.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활동을 실제로 한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님, 중국이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까요?
It's clear that the Chinese still do react the same way because I mentioned these three Chinese banks that are
중국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소환장을 발부받은 세 개의 중국 은행에 대해 제가 앞서 언급했는데요. 이들 은행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법원 문서를 보면 중국 정부가 개입을 시도하며 미국 정부를 설득하려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해결하지 말자는 것이죠. 대신 중국은 자신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사법 공조 조약으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의 면책 특권을 잃는 시점까지는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의 중국 은행이 초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통과된 자금 세탁 방지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우려가 담긴 새로운 법이죠. 이 법은 미국을 통해 의도적으로 돈을 세탁한 정부부터 겨냥합니다.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이죠. 기소돼야 합니다. 어쩌면 세계은행 중 한 곳 아니면 세계은행 전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애셔 선임 연구원님,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에 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Well, I go after the regime itself. To me, the main target is to oppose the
저라면 정권 자체를 뒤쫓겠습니다. 주된 목표는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겨루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지런히 상대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권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럴 역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 경험을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권교체 정책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정권 변화 정책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근절 정책을 펼친다면 1, 2년 안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관심을 끌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야 할 정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과 또 약한 정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할까요? 핵 확산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확산 움직임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도 정권 반대 전략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애셔선임 연구원님, 북한은 핵 협상에 오래 참여했던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임명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 벌일 협상을 준비하는 것인가요?
Of course, I know Madam Che quite well over the years in our discussions. You know,
물론 저는 최선희 외무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에 걸쳐 협상을 벌였던 상대입니다. 그가 꼭두각시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육자회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했습니다. 그는 자주 통역 역할을 하면서 영어로 무언가를 말하고는 했는데 한국어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따라서 그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외무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직 지도부와도 연결이 돼 있어 대변자로서도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지 매개체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묶어놓고 시간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북한이 전 세계에 걸쳐 다른 의제를 계속 추구할 여지를 갖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그가 목표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빼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애셔 전 자문관과 조슈아 스탠트 변호사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은 12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 통일인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임명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전문가를 내세워 미북 협상을 재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선희 임명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5차 전원회의에서 외무성 제1부상인 최선희를 외무상에 임명했습니다. 또 군 출신으로 지난 2년 5개월간 외무상을 맡았던 리성권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인사로 최선희는 북한 최초의 여성 외무상이 됐습니다. 또 미국과 핵을 담당한 북한 외교관 가운데 최초로 외무상이 됐습니다. 1990년대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강석주와 2000년대 육자회담을 담당했던 김계관도 외무상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 58살인 최선희 외무상은 최영림 전 북한 총리의 수양딸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대 북한 외무성에 들어온 최선희는 베이징 육자회담 통역으로 외교무대에 데뷔해 20년 이상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씨름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북미국 부국장과 국장을 거친 최선희는 미국 인사들과 오랜 기간 투출핵 회의, 즉 방관 반민회의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선희 부상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조미 거래에 의혹을 잃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부상입니다.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앞으로 이런 조미 거래에 대해서 좀 의혹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임명한 것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과거 북한과의 비공식 회담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던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인사는 미국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응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is might bode well a resumption of talk between North Korea and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11일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인사는 북한이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를 별도로 다루는 정상적 질서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희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서로 합의한다면 분명히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 하자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9일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 13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메시지는 일관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으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13일 유럽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북한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4시간 30분 이상 계속된 회동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리번 보좌관과 양제츠 정치국원은 북한 문제를 보는 방식과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 회동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나 공감대를 이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한국정부사나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중 모두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에는 충돌하고 있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미국도 강경하긴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 부담이 너무 커지고 또 중국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진 배치가 되고 이건
또 10일 막을 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도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 승부 투쟁 입장을 밝혔지만 관심사인 핵실험이나 미국이나 한국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12일에는 미사일 대신 방사포를 서해로 쏘는 데 그쳤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다소 낮추고 경제난 해결에 주력하려는 조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 North Korean regime itself is on the economy and internal dynamics.
물론 미북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나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북 간에는 대화 재개 조건을 둘러싸고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양측은 대북 제재 완화와 비핵화의 순서와 범위 그리고 선후 관계 등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선희를 외무상에 발탁한 것은 북한이 외교적 관여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이며 더 나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해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Signal that there's no real belief on the other side that the diplomacy.
그러나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가 절실하고 미국도 비핵화가 아쉽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실무회담을 열어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을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내놓을 것과 미국이 내놓을 것에 대한 이 주고받을 수 있는 상응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실제적인 패키지가 사전에 마련이 돼야 됩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려면 미국도 뭔가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공식적인 회담보다는 비공식 채널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w they manage to do that? I suspect that there could be some back channels with the New York channel, maybe some other places.
미북 대화는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미국과 북한이 3년 만에 다시 미북 대화를 재개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한때 함경 북부,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 19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0도, 낮 29도, 양덕 아침 19도, 낮 31도, 신의주 아침 20도, 낮 26도, 구성 아침 20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 29도, 강계 아침 19도, 낮 30도, 희천 아침 21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29도, 개성 아침 20도, 낮 32도, 사리원 아침 20도, 낮 31도, 신계 아침 20도, 낮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9도, 낮 28도, 장전 아침 19도, 낮 29도, 평강 아침 18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9도, 낮 29도, 장진 아침 14도, 낮 27도, 청진 아침 16도, 낮 22도, 김책 아침 17도, 낮 22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5도, 낮 29도, 김영권 아침 12도, 낮 27도, 삼지연 아침 12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오늘 미국인들은 준틴스 연방 공휴일을 축하합니다. 이날은 1865년 6월 19일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입니다. 당시 텍사스 갈베스톤에 살던 흑인 노예들은 2년 전에 자신들이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1863년 1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부 연합 지역의 모든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부 반란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언론과 통신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 소식은 늦게 전달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북전쟁이 끝나고 두 달 뒤에 북부연합 고든 그랜저 장군이 텍사스 갈베스톤 군 기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노예 해방 소식이 현지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1865년 12월 6일 미국 수정헌법 13조가 개정돼 미국에서 노예제는 영구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다음 해인 1866년 6월 19일 텍사스에서는 준틴스 축하 행사가 열렸고 이는 미 남부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또 이날은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흑인 명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틴스가 미국이 공식 공휴일이 되는 데는 156년이 걸렸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예 해방일로 기념해온 준틴스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준틴스는 노예들의 예속과 길고도 어려운 나날들을 기념하는 동시에 밝고 희망찬 아침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무겁고 또 심대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은 우리는 도덕의 얼룩 그리고 노예들의 고통, 즉 내가 미국의 원죄라고 부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국가들은 과거의 뼈아픈 기억을 무시하지 않고 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받아들이고 또 이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치유되고 한층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일 이집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사우디 국영 SPA 통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집트 방문에 이어 요르단과 터키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무함마드 왕세자가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방문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중동 순방에 나서는 건 지난 2018년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 사건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카쇼기는 2018년 10월 결혼 관련 서류를 받으러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암살단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미국의 지원 아래 이란에 대응한 중동 방공연합을 구축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20일 밝혔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이 프로그램은 이미 작동 중이며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려는 이란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간츠 장관은 지난 1년간 나는 미 국방부와 미 정부 파트너와 함께 영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이란의 공격을 이미 저지했고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문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아랍권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9일 자국 국경 내에서 진행한 미사일 요격 실험이 예상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시험 발사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이번 실험은 방어적 성격으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요격 시험 발사는 여섯 번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2010년 시험 발사를 했다고 처음 발표한 이래 2013년, 2014년, 2018년, 2021년 한 차례씩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실시한 미사일 요격은 적의 탄도탄을 중간에서 탐지해 지상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 공군이 20일부터 대규모 공중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은 24일까지 도발 원점을 응징 타격하는 공중 종합훈련을 시행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F-16, KF-16, FA-50, F-42, F-5 전투기와 E-737 항공통제기, CN-235 수송기 등 항공기 70여 대가 동원됩니다. 훈련은 적의 침투를 가정해 아군인 블루에어와 가상적군인 레드에어로 나눠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기습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 공군의 단독 공중 종합 훈련입니다. 한국 공군은 2018년부터 이 훈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5년 만에 훈련을 공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더 큰 적대 행위를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공개한 화상연설에서 내일은 진정으로 역사적인 한 주가 시작된다며 우리의 유럽연합 EU 후보국 지위에 대한 답변을 듣는 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회원국 후보 지위를 권고했고 EU 정상들은 이번 주에 이와 관련해 정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이 의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19일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과 연정 파트너가 577석을 뽑는 총선에서 총선 전 345석보다 줄어든 245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치러진 결선 투표는 지난주 577명의 의원을 뽑는 1차 투표에 이어 진행됐으며 주로 국좌파들로 구성된 연합이 131석을 차지해 제1야당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로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자신의 의제를 이행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4월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패했던 마리 르펜의 국민연합은 기존 6석에서 크게 늘어난 89석을 얻었습니다. 마감 뉴스 김정호였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